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여 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번 영장 청구가 당연하다는 쪽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적다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한 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일부터 18일까지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세 관리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만난 건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비공개 회동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하고 이어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이 1.5트랙, 이른바 반관 반민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핀란드를 방문하기 직전에 열려 주목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2기 지도부 정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인대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커창 총리가 지명한 인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희은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으로 승진했고 전임자인 양제츠 위원은 중앙외사영도소조 비서장 겸 판공실 주임을 맡게 됐습니다. 외신들은 이 소조의 조장이 시진핑 주석임을 볼 때 외교 분야는 양제츠 주임이 계속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총리엔 시 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임명되는 등 4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시 주석의 측근들이 대거 고위직에 임명됐다며 장기 집권을 위한 친정체제를 다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앞서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도 국가부주석에 임명돼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76%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하며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잠정 개표 결과 푸틴 대통령이 76.7%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6년 동안 러시아를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여러 지도자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서방국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파멜 구르딘인 공산당 후보가 11.8%의 득표로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5% 미만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 증가와 소비 양식의 변화, 개발이 세계 물공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오늘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물회의에서 세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마다 물의 필요량이 1%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공해, 토사 침식이 수질과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전통적인 방식인 저수지와 관개수로 증수처리장 같은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나라마다 물가가 다 다릅니다. 물가가 싼 지역에 살다가 물가가 비싼 지역에 가서 똑같이 쓰다 보면 지갑이 텅텅 비어버리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는 어디일까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이 2018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대도시 뉴욕의 물가를 기준점인 100으로 잡고 식품, 의료, 주거, 교통, 학비 등 160여 개 항목을 반영한 이 생활비 지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겁니다. 자, 그 결과 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싱가포르로 나타났는데요. 5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취리히가 공동 2위, 홍콩이 4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서울이 6위로 나타났는데요. 보고서는 5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쌌던 일본 도쿄는 낮은 물가 상승률 덕에 10위권에서 빠진 반면 5년 전 21위였던 서울은 6위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도시가 현지 물가 하락과 통화 약세에 힘입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는데요. 미국 뉴욕의 경우 달러 약세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3도로 쌀쌀한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에서 영상 15도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도에서 8도, 신의주는 0도에서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도에서 9도, 함흥은 3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존 덴버와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아마도 사랑은 폭풍으로부터 안식을 주는 쉼터와 같을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Perhaps Love 들려드립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Oh, love to some is like a cloud, to some as strong as steel.
For some a way of living, for some a way to fee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and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의 항공업계들이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조종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러시아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출구 조사 결과 거의 당선 윤곽이 드러나자 이 모스크바에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다소 상기된 모습으로 연단에 선 푸틴 대통령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Спасибо,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пасибо, что в этот морозный
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러시아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 단결하고 전진해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푸틴 대통령의 당선 이미 거의 예견됐던 일이지요.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을 견줄 만한 적수가 없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이자 러시아 최대 야권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리 대표가 이 전과 문제로 대선 출마가 금지된 상황이었고요.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 재선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이로써 푸틴 대통령 4선에 성공한 거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이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맡다가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 승리해서 4년 동안 재임했고요. 2004년 재선에 성공해서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으로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이번에 승리해서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예,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오는 2024년까지 4년 임기 두 번, 6년 임기 두 번 모두 20년 동안 러시아의 최고 통치권자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네. 이 현재 푸틴 대통령의 나이가 몇인가요?
네, 1952년생 올해로 65살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는 71살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승리 결과가 나온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6년에 출마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스운 질문이라면서 자신이 100살까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면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 법으로는 연속 3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6년 뒤에 다시 연임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금 개헌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이라고 어느 정도 여지를 둔 건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미 이번 당선으로 러시아 현대사에서 두 번째 장기 집권자입니다. 푸틴 대통령보다 오래 집권한 사람은 30년 이상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뿐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거둔 76% 이상의 득표율 역대 최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치른 네 번의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거둔 건 2012년 64%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대선팀은 믿기 힘든 결과를 얻어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걸 이 득표율이 말해주고 있다고 자축했습니다. 특히 안드레이 콘드라쇼프 대변인은 영국에 감사한다면서 러시아가 근거 없이 무분별한 공격을 당할 때 러시아 국민들은 단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영국에 감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최근 러시아와 영국은 이 러시아 출신 이중 간첩 독살 기도 사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예.
예,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전직 러시아 출신 이중 간첩 남성과 그 딸이 독살 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조사 결과 독극물이 러시아군 당국이 사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러시아 야권에서 유권자들이 고용주 명령으로 단체로 버스를 타고 투표소에 가는 등 투표를 강요당한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 판필로바 러시아 선관위원장은 이 투표는 투명하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던 나발리 대표는 대선 결과 후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인터넷 트위터에 이제 러시아의 사순절 고난 기간이 시작됐다면서 자신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음을 기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압승을 거둔 이유는 뭘까요?
예,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포위당했다는 러시아인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강력한 지도자상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국과의 관계처럼 러시아의 불리한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과거에 냉전시대에 미국에 맞서서 양강구도를 이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인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찌감치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의 모범이 되는 역대 최고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쿠바 등도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했는데요. 반면 서방 국가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 네 나라는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독살 기도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오늘 오전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가 내놓은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인민은행 총재 등에 대한 인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이끌어갈 지도층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예. 자, 주요 인물들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국무원 부총리로 한정 상무위원, 후춘화 전 광둥성 서기,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 그리고 수춘난 전 통일전선부 부장이 선출됐고요. 국무위원은 5명 중 4명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왕이 외교부장과 웨이펑어 신임 국방부장 등이 모두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인선에서 이 경제팀 인선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부총리로 선출된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출신이고요. 이강 인민은행장은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이른바 미국 유학파 출신들이 경제팀의 수장을 맡게 된 건데요.
네.
예,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걸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 류허 신임 경제 부총리의 경우 이미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한창일 때 중국 경제팀을 이끌고 닷새 동안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중국 경제 정책은 통상적으로 총리가 맡아왔는데요. 시 주석은 리 총리보다 류 신임 부총리가 이끌었던 중앙재경영도소주에 더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류 부총리가 시 주석의 비호 아래 강력한 경제적 권한을 가질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경제팀 살펴봤고요. 이 새 외교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까지 겸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중국이 전 세계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려고 외교 구도를 새롭게 짜는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존의 중국 외교부는 이 정책을 직접 추진하기는 다소 위상이 낮았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단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전인대가 이제 고위직 인선까지 마쳤고요.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내일 폐막합니다. 이번 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했는데요. 14년 만에 헌법 개정으로 국가 주석과 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앴고요. 또 공무원 조직 개편 등의 주요 의제가 많아서 다른 대회 때보다 일정이 길었습니다. 전인대는 이번 대회에서 장관급 부처 8개, 차관급 부처를 7개 줄이는 등 대폭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의 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항공산업이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국인 조종사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해 중국의 민영 항공사들이 채용한 외국인 기장이 1,332명으로 2016년보다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네.
예, 중국 민영 항공국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외국인 기장들은 총 56개국 출신이었는데 이 중에서 한국 출신 기장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한국 출신 기장 몇 명이나 됩니까?
네, 307명으로 전체 외국인 기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브라질, 미국 순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항공사 기장들 가운데 외국 출신 기장의 비율도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서 2015년 4.5%였는데 지난해는 8.2%로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외국인 기장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네, 46살에서 52살까지가 약 540명으로 전체 외국인 기장의 40%가 넘었고요. 28살에서 30살 사이는 17%에 불과했는데요. 중국 민영항공국은 이 보고서에서 외국인 조종사들이 중국의 민간 항공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각 항공사들은 이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외국인 조종사들이 이렇게 중국 항공사로 대거 진출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현재 중국은 이 민간 항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조종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각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 조종사들에게 아주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중남미 출신의 기장은 자국 항공사에서 받던 보수보다 5배 이상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서 보수 면에서 중국이 단연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유나이티드, 델타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에서 최고 경력을 갖춘 조종사들이 받는 보수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급성장하고 있는 항공시장의 추세를 좀 따르려면 외국인 조종사 채용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자체적으로 이 조종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중국은 약 5만 6천 명에게 이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서는 10% 넘게 증가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조종사 수의 증가가 항공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조종사 부족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민영항공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항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종사는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해서 3만 6천 명에 달했고요. 이 중에 여성은 713명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 항공업계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죠?
네, 미국 보잉사는 앞으로 중국의 민간 항공산업의 규모가 향후 20년간 3배나 더 커질 걸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무인기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데요. 이에 따라 무인기 자격증 발급도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민요항공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무인기 자격증 발급 건수가 2만 4천 건으로 2010년에 비해서 10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공격한 것을 두고 연방의원들이 경고했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연방의원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이 담배 니코틴 함유량을 대폭 낮추는 규정을 사전 공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비난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연방의원들이 경고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이 알려지자 연방의원들이 어제 방송에 나와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트레이 가우디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폭스 뉴스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2018년이 대통령에게 매우 나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우디 의원은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특검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승객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하고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가우디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죠?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역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 나왔는데요. 특검을 해고하는 건 대통령직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예.
한편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대변인을 통해서 특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고요. 같은 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자신이라면 이번에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 야당, 이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 내 민주당 2인자죠. 리차드 더빈 의원은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특검을 해고하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은 CBS 방송에서 특검에 대한 위협이 대통령의 큰 실수고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보니까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뮬러 특검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올린 겁니까?
네, 대통령은 먼저 17일 러시아와의 내통이나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뮬러 특검 조사가 시작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검 조사가 힐러리 클린턴 진영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돈을 댄 이 조사 결과를 담은 이 트럼프 문건을 근거로 삼았다면서 이 조사가 특검 조사가 마녀 사냥이라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 뮬러 특검 팀의 민주당원만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면서 내통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뮬러 특검은 공화당원인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시 FBI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도 특검을 비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변호사죠. 존 다우드 변호사가 이 특검 조사를 감독하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특검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끝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코 변호사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논란이 일자 백악관 측이 수습에 나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 맥케이브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 해고가 또 한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16일 앤드류 맥케이브 FBI 부국장을 전격적으로 해고했죠. 세션스 장관은 감사 결과 맥케이브 부국장이 언론에 정보를 무단으로 흘렸고 또 정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그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케이브 부국장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었죠?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이 버지니아 상원의원에 출마한 부인이 민주당 쪽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자 이 맥케이브 부국장이 은퇴할 시점까지 휴가 중이었는데요. 결국 이 은퇴를 단지 26시간 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해고됐습니다.
예. 이 해고된 맥케이브 전 부국장 쪽에선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성명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해고된 뒤에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조처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맥케이브 부국장은 코미 국장이 물러난 뒤에 잠시 몇 개월 동안 임시 국장 대행을 맡았었는데요. 한편 몇몇 미국 언론은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적어놓은 메모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코미 전 FBI 국장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코미 메모라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맥케이브 메모의 존재 가능성이 나온 건데요. 몇몇 언론은 이 맥케이브 메모가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이 코미 메모나 맥케이브 메모나 모두 다 가짜 메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해고된 맥케이브 전 부국장뿐만 아니라 이 코미 전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비난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코미 전 국장을 비난했는데요. 이 코미 전 국장이 재직 당시에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언론에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승인 없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가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신문하고요, 영국 쪽에서는 가디언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이 트럼프 진영을 위해서 일한 기업에 대량으로 넘어갔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논란이 된 회사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란 정보 분석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 이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있는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된 겁니까?
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알렉산드리 코건 교수가 만든 이 페이스북용 앱인 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을 통해서 확보한 겁니다.
예.
이 앱이 이 심리학자들이 쓰는 연구용 앱인데요. 코건 교수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개인정보를 확보했고요. 이걸 다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넘겼다는 겁니다.
예, 이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나오는 앱을 쓰려면 이 자기 개인 정보를 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보뿐만 아니고요, 모르는 사이에 이 페이스북에 있는 자기 친구의 정보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코건 교수가 만든 앱이 이런 식으로 이 개인 정보를 승인 없이 대량으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코건 교수에게 확보한 이 정보를 또 어떻게 사용했던 겁니까?
네, 유권자 분석이나 선거 전략 마련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하지만 이 회사는 이런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확보했던 정보를 모두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의회에 나와서 관련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건으로도 한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중심으로 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데 여기에 늑장 대처했다고 해서 크게 비난을 받았었죠. 이 건으로 이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들이 고위 경영자들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고요. 또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는데 과연 저커버그 CEO가 이번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배와 관련해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FDA가 연방 관보에 사전 공고한 규정인데요. 이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이 담배를 규제하는 권한이 FDA에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 마련된 담배 통제법에 근거한 건데요. 하지만 담배를 전면 금지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FDA가 이 니코틴 함량을 줄이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니코틴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함량을 낮추면 중독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결국 중독성이 줄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이 스콧 고틀리브 FDI 국장은 15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 조처가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담배를 끊기 힘든 게 바로 이 중독성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니코틴이 직접 건강에 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보다는 이 니코틴 때문에 이 담배 중독돼서 담배에 들어있는 다른 많은 유해 물질들을 들이마시는 게 치명적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8만 명이 담배와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하고요. 3천억 달러의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FDA가 니코틴 함량을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겁니까?
이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FDA 측이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담배 한 개비당 0.3mg에서 0.5mg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팔리는 담배에는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대개 1.1mg에서 1.7m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대폭 줄어드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FDA가 언급한 수준으로 니코틴을 줄이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네, FDA 추정으로는요, 이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함유량을 0.4mg으로 줄이면은 한 해에만 500만 명이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FDA는 또 2100년까지 이 현재 15% 정도인 흡연 성인 흡연율이 1.4%까지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FDA 계획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금연운동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한편 담배회사 쪽에서도 지지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대형 담배 제조회사죠. 필립 모리스 측은 FDA 발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FDA 규정이 바로 실행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90일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구체적인 방안하고 시행 시기는 추후에 결정됩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인생을 기리는 노래인데요. 단 맥클레인의 빈센트 들어보시죠.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이곳에서는 참전 군인들의 오피오이드 중독 보조 치료로 침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전 군인 출신인 해리 가르시아 씨 역시 최근 침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귀에 집중적으로 맞는 통증 완화 침 치료를 한 번 받고 나면 며칠을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My walking gets better. Able to tolerate the pain a lot more.
파병지에서 다쳐서 잘 걷질 못했는데 침을 맞고 난 이후로 잘 걷게 됐습니다. 통증도 훨씬 더 잘 참게 됐고요. 침 치료의 효과를 보면서 매달 이렇게 침을 맞으러 옵니다.
군인들을 치료하는 폴 피라들리아 박사는 침 치료를 시도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I'm an old hand at this now. Veterans have, I think, a lot more pain, I think, issues than the general population.
참전 군인들의 경우 민간인에 비해 통증을 겪는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참전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통증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느냐는 저희 의사들에겐 늘 큰 숙제였죠. 그러던 중 이렇게 보조치료로 침술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침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There may be a certain amount of placebo effect that is part of the response to acupuncture.
침의 효능은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으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일종의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통증이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침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치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일 115명의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앞으로 침술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재미있는 만화로 치료를 돕는 의학만화.
통증 환자들을 위해 침술이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면 의학 만화는 환자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립의료원의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최근 의학 만화를 소개하는 전시회와 강연회가 열렸는데요. 의학 만화 작가로 유명한 MK 설윅 씨가 강연자로 참석했습니다.
Yeah.
설윅 씨는 자신을 만화를 그리는 간호사로 소개했습니다.
As a nurse, I found this sort of combination of very basic image and text in sequential fashion.
제가 처음 의학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예요. 시카고 병원의 에이즈 병동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환자와 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에게 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치료 방법 등을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환자를 돌보느라 무척 힘들었던 어느 날, 설윅 씨에게 의학 만화를 그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I had to go to work at 3 o'clock that day. This was like 10 o'clock in the morning. And I had to figure out some sort of intervention to help myself.
하루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환자를 돌보느라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머리를 스친 게 바로 만화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펜을 꺼내 만화를 한 편 그렸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계속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패티 브래넌 관장은 설윅 씨야말로 의학 만화의 선구자라고 했는데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는 환자와 간병인들은 물론이고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Sometimes we use graphic medicine for training clinicians or for debriefing practitioners in the workforce.
수련 중인 의사나 간호사들을 지도할 때 의학 만화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걱정하던 것들을 만화로 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또 환자와 교감하는 방법도 만화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죠.
Different... 의학 만화 강연회에 참석한 미 국립의료원의 컴퓨터 전문가 항우 씨는 코믹 만화야말로 어려운 의학 상식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A lot of time I find myself struggling to make people interested in those technical stuff and there are way about
의료기관에서 일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일이다 보니 사실 의학 분야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만화로 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강연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의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의학 정보를 설명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화로 읽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내년까지 의학 만화 전시회가 진행되고 이후 4년에 걸쳐 미전역 50개 주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게 된다고 합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에게도 도움을 주는 의학 만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만화책에서 의료 상식과 정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이 쿠키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쿠키나 음식을 원재료에서 시작해서 직접 만드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From scratch. From scratch. From scratch. From scratch. 이 표현은 맨 처음부터 시작하다,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다라는 뜻인데요. 요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 때, 어떤 일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to bake cookies from scratch. 나는 쿠키를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해. I lost all my files, so I have to start this project from scratch. 파일이 다 날아가서 이 프로젝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I made this sauce from scratch. 이 소스 내가 직접 처음부터 만들었어. I'd rather start from scratch than fix all the mistakes. 차라리 일일이 실수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like to bake cookies from scratch. I lost all my files, so I have to start my project from scratch. I made this sauce from scratch. I'd rather start from scratch than fix all the mistakes. 오늘은 from scratc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0년 3월 19일 오늘 동독과 서독의 총리가 분단된 지 25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Herr Brandt raised the matter in person in his talks with Herr Scholz. No
독일은 1945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차이로 인해서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며 동독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1969년 서독의 총리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는 이러한 기존의 외교 원칙을 깨고 동서독은 서로 외국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러한 연설이 있은 뒤 동독은 동독의 인정을 요구했고 이어 서독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0년 오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동독의 빌리 슈토프 총리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970년 오늘 개최된 동서독의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후 1990년 동독과 서독의 역사적인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13년 3월 19일 오늘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블렌타이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23살 때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리빙스턴은 5년 뒤 남아프리카로 의료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했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 금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리빙스턴은 또한 선교 여행 중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856년 본국에 돌아온 리빙스턴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했습니다. 이후 1866년 리빙스턴은 또다시 아프리카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이때부터 5년 동안 소식이 단절됐다가 1871년 미국인 기자인 헨리 모턴 스탠리에 의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리빙스턴은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스탠리 기자의 도움으로 회복됩니다. 이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끝까지 남아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73년 아프리카의 한 오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